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지구본 도서관 시간입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 올해는 책 좀 많이 봐야지. 그래, 1년에 52주니까 2주에 한 권씩 하면은 적어도 20권을 읽어야지 이런 결심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결심에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책 한 권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은 조금 민망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번역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북21이라는 출판사에서 번역한 21세기 지정학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책이에요. 사실 이제 북21이라는 이 출판사에서는 그레이트 하모니라는 시리즈로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몇 권의 책들을 연달아 계속 내고 있고 앞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마 한 세 번째 정도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뎁스가 있는 깊이가 있고 여러 가지로 폭넓은 시야를 넓혀주는 그러한 책을 내게 되는데 저도 이제 번역자로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바쁜 와중에도 책을 왜 계속 번역하세요? 사실 집사람한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바빠 죽겠다는데 왜 책 번역한다고 새벽까지 안 자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실은 피곤할 때도 많죠.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는 이게 제가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왔던 책들 뭐 많이 있죠. 지금도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도 있고 이제 저랑 이제 빠이빠이한 책들도 많은데 그 책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번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더 넓은 세상을 알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도움을 받은 만큼 이것을 돌려드리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연한 계기로 해서 번역이라는 것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몇 권의 책들을 계속 번역으로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처음에 제안을 받고 좀 웃었어요. 왜 웃었냐? 일단은 이제 저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자를 딱 보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이분은 이제 아미타브 아차리아라는 이름의 이제 미국 아메리카 대학의 이제 교수신데 어떠세요? 딱 인도계죠, 이름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 번역했던 두 개의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도분 저자가 쓴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인도계 저자랑 무슨 인연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번역자로서 인도계 저자들의 특징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이 상당히 독특한 경우들도 많고 그 뭔가 뉘앙스가 있는데 말로 옮기기는 어려운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계 저자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지구본연구소에서 우리가 이광수 교수님 모시고 인도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정말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의 역사, 인도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입지, 역학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정말 우리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방향, 범위 다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인도는 왜 맨날 저렇게 생각해? 라고 우리가 손가락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만 인도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보다 훨씬 더 넓고 더 오래되고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이제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Once and Future World Order. 과거에 그리고 미래의 세계 질서. 그러니까 세계 질서라는 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근 3000년간의 역사를 흐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질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강력한 군대, 규율, 제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종교, 문화 그리고 사회 공동체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질서, 오더인 거죠. 이것이 이제 큰 범위로 가면 세계 질서, 월드 오더로 이제 가는데 이 책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 2025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붕괴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붕괴의 시대라는 것들이 과연 비관적인가?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느낀 어떻게 보면 인도계 저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아닌데 영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더 많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더 다른 관점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해서 세상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책 21세기 지정학은 이러한 관점에서는 꼭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책은 21세기 지정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영어 원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도대체 세계 질서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돼 왔는가? 그 속에서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사실 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뭐 저도 많이 봅니다만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나 등등의 흔히 말하는 서구의 지식인들이 많이 보는 이러한 매체들의 논조는 최근 들어보면 불안감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서구가 점점 이제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후퇴하고 있고 이 후퇴라는 것은 단순하게 힘이 빠진다는 것을 넘어서서 서구가 지탱해왔던 문명이라는 것이 붕괴하고 세상이 암흑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두려움이 이제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러한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도발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미국, 유럽으로 대표되는 서구 시대의 종말이 정말 나쁘고 두려운 것인 거야? 정말? 실제로 그래? 우리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 것 같아? 라고 하는 도발적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는 아주 대놓고 서문에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서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권, 자유 이런 가치를 내세운 서구 우월주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불안정, 무질서를 초래하고 더 많은 혼란, 그리고 사람들의 피해를 입혀왔던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서구 주도 질서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와 있고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모르는 서구의 오만과 무지에서 기반한 것이다. 라고 아주 처음서부터 강한 노조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방, 서구의 이념, 그럼 뭐죠? 자유, 인권, 평화, 뭐 기타 등등, 뭐 국민 주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러한 우리가 서방에서 나왔다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 사상적 발명품이라는 것이 진짜 니들 오리지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결국은 다 이미 다른 사회에 있었고 이미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몇 번씩 등장했던 것을 니들이 조금 묶어서 포장지만 갈아 끼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는 자, 세계 질서라는 것이 우리가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이 세계 질서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겪어왔던 세계 질서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편적인 질서였는지 아니면 되게 독특한 상황이었는지를 보고 우리가 불안감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것인지 한번 좀 따져보자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인류의 역사는 매우 큰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다가 로마에 넘어와서 꽃을 피우다가 이것이 이제 제정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소멸이 됐고, 그리고 중세에서 도시국가에서 일부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방에서 서구,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 주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미국 독립선언서, 여기에서 천부 인권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하늘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인권이라는 걸 가지게 됐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제도화하기에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운 역사는 그래요. 근데 이 저자는 그거 아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류 역사를 3000년을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여러 번 나왔고 인권 그것도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진실하게 더 다양한 면으로 이것을 고려한 정치 체제가 여러 번 등장했었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인권, 중요하고 좋은 가치인데 이것은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제일 큰 생각은 뭐냐? 어떻게 보면 지정학이라는 패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상당히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의 다양한 역사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의외로 책이 잘 넘어갑니다. 상당히 두꺼운 책이지만 페이지가 잘 넘어가는 책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냥 평면적 나열이 아니고 서구의 가치가 이 지역에 과연 옛날부터 있었어 없었어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되게 딱 자르고 들어가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이를테면은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유럽, 미국과 관련돼서는 또 다른 비틀어서 보는 그러한 관점을 그리고 해석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서구가 지배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다양한 가치와 세계 질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야, 이 저자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 이것도 알아? 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털어놓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알지 싶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논거를 전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과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제일 불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미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도 맨 끝에 같이 이야기를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근거 없는 낙관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긴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어때? 지금 우리가 얘네들이 힘이 빠지거나 손을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서구의 지배라는 것도 결국 일시적 현상이잖아? 잠깐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문명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당연히 충돌도 하고 싸움도 하지만 배우고 협상하고 익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구가 힘이 빠지면 그것을 대체하는 무엇인가가 등장을 하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세계 질서 역시도 과거에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다양한 형태들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총 14장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1장서부터 13장까지가 역사적으로 저 고대서부터 현대까지를 아우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하소설, 장구한 인류의 역사들을 어쩜 이렇게 술술술 할 수 있게 넘어가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지정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세계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되게 이론서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다가 초반에 되게 좀 혼이 났어요. 왜? 역사서기 때문에 정말 지명, 인물 이런 거 정말 아주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보면 볼수록 우리가 잘 모르던 세상에 대한 낯선 세계에 대한 안내자로서는 되게 충실한 가이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보통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사실 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보면은 사막 지역, 건조한 지역에 맨날 아웅다웅 싸우는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가치에 가로잡혀서 발전 못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년 전, 기원전 한참 전서부터 이 지역에서는 다양한 문명들이 발생을 했고 이 문명들이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새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질서를 만들면서 서로가 합정연행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협력도 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저자는 특히나 이 중동 이야기를 하면서 협력 그리고 외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17세기 이 당시부터 유럽에서 등장한 것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고대 문명 올라가면 뭐 수메르 그리고 이집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고립되는 문화, 수메르를 비롯한 메소포타미아는 개방된 문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이러한 국가들은 어느 국가는 상대적으로 좀 폐쇄적이고 어떤 국가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일 수는 있으나 모두 다 서로가 소통하고 외교 관계를 체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글씨가 있었나라고 싶었을 때 당연히 글씨가 있었고 문서가 있고 약속을 하고 물론 지금처럼 정상들이 만나서 사진 찍고 정상회담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서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문서에 써서 보내고 내가 왜 쟤보다 낮은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는 불평불만도 늘어놓고 또 그것을 달래기 위한 또 패권 국가들이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문서로 잘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서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3000년 전. 3천 몇백 년 전인데 사람이라는 본질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서로가 상대방을 잘 이해를 하면 굳이 우리가 싸워야 돼?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야, 너 기분 나쁜 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 우리가 안 싸우고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를 논의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저자는 중동이라는 기원전 3천 년 전 더 거슬러 올라가는 그 까마득한 그 시대부터 인류의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키워드들을 만들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오래된 정치체제, 왕조라고 하는 신성한 왕권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 왕권들이 서로가 겹치는 상황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 그리고 그 외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계 질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신화라든지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혼돈, 질서 이런 것들이 대비되는 거죠. 우리가 인류를 말하는 역사의 서사들이 다 이때부터 만들어진 거다. 결국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는 태초에서부터 질서와 협력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 조정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장소부터 넘어오면은 비교적 좀 가까운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그리고 페르시아로 넘어갑니다. 사실 고대 그리스는 우리가 민주주의 그리고 많은 서구의 여러 가지 정신적 지식적인 원천, 보고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고 개성이 강한 그리스를 저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가 여러 번 넘나들다가 몇 번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구의 가치, 인간의 개성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시대를 열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마라톤 벌판의 전투도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더산백도 등장한 거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저자는 그거 아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한번 큰 틀에서 놓고 보자. 우리는 그리스라는 것이 맞고 옳고 여기가 있는 그리고 페르시아는 그냥 정체를 잘 알 수 없지만 거대한 악의 세력 이렇게 보는데 진짜 그런 거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고대 그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여기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제국이죠. 그에 비해서 그리스는 반도에 지금 갇혀져 있는 요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대 그리스라는 이 문명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아시아 지역 영향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선진 문명 더 풍부한 물산 어디 있어? 당연히 동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와 관계를 떼내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이 그리스 문명이었는데 르네상스 이후에 그리스를 싹 빼버리고 마치 독자적인 문명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를 이야기했던 것이 많은 오해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는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리스, 뭐 폴리스, 자유, 선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것이 진짜 자유 맞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도 압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남성 그리고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아주 소수에게만 배당이 됐던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의 자유나 다른 페르시아에서 그냥 내가 세금 내고 있으면 별로 상관없이 내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나 뭐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부가 지배하는 사회와 부가 지배하지 않는 사회를 대조시켜 놓고 봤을 때 누가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라는 도발적인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에서 아는 것처럼 각 이 그리스라는 지금 반도에서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폴리스, 식민지, 콜로니를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과연 평화적으로 됐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헬레니즘 문명이 전파됐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가 전파하는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력을 수반한 그러한 것이었고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 콜로니를 만들면 식민지를 만들면 그 주변 지역과 교류하거나 서로 문화를 받아들이고 소통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이 우리 거에 급급한 좋게 말하면은 자기들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다고 볼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은 상당히 옹졸하고 속 좁은 그러한 문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대조적으로 페르시아는 어땠느냐? 우리는 사실 페르시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은 페르시아에 대해서 우리의 오해를 씻어주는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자고한 페르시아는 인류 역사에서 보면 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국으로서 가져야 될 개방성 제국은 결코 무섭고 일사불란한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제국이 유지가 안 되죠. 즉 개방성, 문화적 포용성, 너도 다르고 너도 달라. 기본적인 질서만 지키면 우리는 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국인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인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관용적이고 포용력이 높은 제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러한 페르시아와 옹졸하고 속 좁고 자기들만 알고 남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를 대조시키면서 과연 무엇이 인류의 보편적인 질서고 문명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인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이제 인도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인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신나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3장은 저 개인적으로 번역할 때 상당히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저 뒤에서 나오는 이제 10장과 더불어서 제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뭐 제가 이제 이광수 교수님이랑 인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인도 고대 문명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정말 지식의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저자의 이 앞선 서문에서 보면 되게 도발적인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뭘 것 같아?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내려오는 문명이 뭐라고 생각해? 라는 거에 대해서 저자는 당연히 인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쪽은 이 시기에 들어오는 세력에 따라서 뒤바뀌고 바뀌고 하는 것도 많았지만 인도는 어쨌든 면면이 내려오는 그 하나의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점들은 뭐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놀랬던 게 뭐냐면은 고대 인도에 공화국이 존재했다. 공화국이란 건 뭐죠? 왕이 없는, 왕 없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즉 가나상가스라고 하는 공화국이 인도 고대 인도에서는 뭐 그냥 당연히 등장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정치 체제였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 거슬러 올라가는 공화국 체제가 인도 역사에서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공화국이라는 것은 서양의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공화국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약이라는 것이 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서로가 암묵적으로 룰이 뭐고 이것을 깨트리면 안 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고 각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저 중세가 지난 다음에 유럽에서 체계화시켰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인도에서 다 하고 있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도의 이제 과거 고대 강력한 이제 패권을 건설했던 이제 아쇼카라는 이제 황제가 있죠. 이 아쇼카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복할 때는 냉정한 정복자였지만 정복을 하고 달성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칼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의 살생을 막고 덕망 있는 존재로 변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권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쇼카 왕 시절의 인도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보고 있으면 이게 뭐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측은지심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저 인류의 어떤 마음에 보편적으로 있는 그러한 정서가 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특정한 세력의 이제 가치로 받아들여 왔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인도와 관련된 책을 보고 있으면 이 지도 책에서도 이제 다 한글로 번역을 해서 올려놨습니다만 인도와 관련돼 있는 내용을 보실 때는 그래도 구글 맵 하나 띄워놓고 같이 찾아보시면서 보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인도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당연히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뭐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저자보다도 대한민국에 웬만큼 책을 본 사람들이라면 더 잘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저자는 그것을 단지 중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즉 중국 역사를 보다 보면 중국은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자기들끼리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자기들끼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킨 약간 외계인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도 그거 아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중국 문명에 미쳤던 여러 영향들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유럽 문명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유럽 지식인들의 발언들을 다 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유럽은 언제나 중국을 낮춰보고 중국에 대해서 그냥 시장으로 바라봤다라는 생각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상사, 우리가 이제 근대 철학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발언 속에서 중국이라는 존재들이 등장을 하고 그 존재는 우리가 마크스나 이런 데서 본 것처럼 봉건제 그냥 멈춰있는 그러한 세력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유럽이 오히려 중국에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워왔고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흡수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중국이라는 문명이 갇혀있고 패권적인 문명이 아니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다 주고받았다라는 점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되면은 이제 이슬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6장의 제목이 저는 참 좋았어요. 무슨 말이냐? 6장의 제목은 세계를 재활성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 막 활발하게 있었던 세력이 어느 순간 서로 각 지역의 문명들이 쇠퇴를 하고 고립되고 했던 상황을 이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것을 다시 연결을 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자극을 주면서 인류 보편 문명의 보편성을 복원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 6장만 읽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이 6장은 이슬람의 세계관, 이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 다 꾸란에 써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텍스트만 가지고 전 세계를 볼 수는 없죠. 그리고 텍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적응할 것인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 이 저자는 이 이슬람의 세계관을 아주 일목요연하면서도 잘 정리를 해줬어요. 그거를 보고 있으면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가 이슬람이라는 것은 되게 포용적이고 잘 받아주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또 급발진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유래됐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이라는 것은 세계 질서에 대해서 그 전에 있던 문명하고는 분명히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체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이 이슬람이 만들었던 그리고 그 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세계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저자가 봤을 때 이 이슬람이라는 이 문명은 그 전 다른 문명과 달리 통합과 분열을 동시에 달성하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나 같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이념과 가치관이 공존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당연히 이슬람은 그걸 가능하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6장의 가장 큰 미덕은 이슬람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르네상스에서 기여했어라고 했던 그냥 한 줄로 알고 있던 상황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론서 쭉 하나의 이론, 내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례를 막 들이댔다기보다는 수많은 사례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저자가 원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게 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장. 저는 이제 이 7장도 되게 재밌었는데 이 7장은 연결입니다. 제목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연결, 문명의 연결. 그러면 우리는 실크로드. 실크로드는 누구죠? 몽골. 이건 떠올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는 몽골에 의해서 이동이 됐지만 바다에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인도양을 중심으로 놓고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명의 교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상에서 벌어지는 육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근데 바다에서 벌어진 일은 잘 몰라요. 사실은 바다에서 벌어졌던 것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우리 기억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몽골이라는 세력 그리고 당연히 중앙집권적이죠. 그에 비해서 분산형 그리고 각자 개별적인 개성이 강한 세력들이 서로 공존하는 인도양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졌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방적 무역 그리고 그 속에서도 서로가 패권을 억지로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아니고 각자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의 세력관계를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던 해상주권이라는 개념들을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힘의 분산을 통한 이것이 과연 위험하고 전쟁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오히려 분산을 통해서 평화와 공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자는 인도양의 사례를 들어서 얼마든지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작동되던 이걸 누가 훼손했어? 그 잘난 척하는 서방이 와서 훼손한 거 아니야. 팔아먹을 물건도 지지리도 없는 놈들이 대포만 들고 와가지고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했던 바스코 다가마를 비롯한 서양 세력들이 오히려 이 연결성을 훼손하고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를 파괴한 게 서양의 역사 아니야?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이제 알 수 있는데 제가 가장 놀란 것은 이 해양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바다에 적용되는 법들 같은 경우는 육상에서 적용되는 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서양에서 이 해양법과 관련돼서 저 태산폭도처럼 내려오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 이야기는 뭐냐? 인도양에서 동인도 회사의 직원으로서 와서 자기들이 보고 경험했던 인도양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관행적인 법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정리해서 발표를 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게 허망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누가 알겠어요. 해양법 전공사, 해양법사, 해양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알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많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8장쯤 되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서구가 등장을 합니다. 서구. 그러면 우리가 웨스턴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부르는 그러한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서구가 이제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자는 이제 묻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 8장을 통해서 서구의 우위를 당연시하는 그러니까 서구는 우월적인 존재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서 하위에 있는 존재야라는 것을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어. 얘네들 옛날에 쥐뿔도 몰랐고 지금 잘난 척 하는 것 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는 이제 시야를 돌려서 저 머나먼 이제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에 이제 눈을 돌립니다. 9장 10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9장 10장은 그 자체로도 재밌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우리는 뭐 잉카 문명, 그다음에 마야 문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에 의해서 그냥 사라진 옛 문명, 그리고 아프리카에 무슨 문명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 지금의 이제 수단 지역, 이쪽 지역에 있던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을 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오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루면서 아프리카에 수많은 다양한 정치, 사회 체계가 존재를 했고 이들은 서로 무역을 통해서 공존을 해왔고 그리고 제국도 있고 다양한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의 역사에서 봤던 어떻게 보면 발전한 정치체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허버나먼 남미 아프리카에도 다 있었어.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야 몰랐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걸 누가 망가뜨렸지? 결국은 유럽 결국 서방이 망가뜨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노예무역 물론 노예무역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유럽이 서로 짝짝꿍이 맞고 나중에는 미국까지 미주라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세하는 전 세계적인 무역 체계였죠. 그리고 이제 결국 식민지 체계가 되면서 아프리카의 모든 것이 이제 파괴가 됐지만 어떻든 그 속에서 따지고 보면 다양한 문명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제 만들어진 거냐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역사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각 국가가 개별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종교와 분리되는 하나의 주권이 만들어지는 체계가 근대 세계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 때부터 각 나라의 주권, 용토는 신성불가침이고 다른 나라가 간섭하면 안 된다. 라는 체계가 만들어진 그 연원과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역사책에서 한 줄로 배웠던 것이 이런 배경이 있구나 끄덕끄덕 하게 되는데 이 저자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유럽에서 왜 전쟁을 했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뺏는 게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부터 이제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전까지는 유럽 대륙이라는 곳에서 치고받던 인간들이 그거 가만히 칼을 놔두고 평화롭게 지낼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최소한 옆 동네 애들한테 우리가 침공을 당해서 어떤 위협을 받을 가능성은 그 전보다 훨씬 낮아진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밖으로 나갑니다. 즉 유럽에서의 베스트팔렌이라는 것은 평화를 가져왔지만 그것은 결국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재앙을 가져온 그러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갔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든 저자는 이후에 이제 아프리카 나눠먹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면서 유럽이라는 친구들이 과연 지금 누구한테 잘난 척 좋은 모습을 보여줄 만큼의 가치가 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이 되면 이제 미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언덕 위의 도시죠. 그러니까 신의 어떻게 보면은 부름을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동네가 이제 미국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는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나눠먹고 가는 데 비해서 미국은 그러한 영토적 욕심이 없었어. 되게 믿을 만한 나라야. 착한 나라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저 필리핀 정도를 식민지로 가지게 됐지만 그것도 결국은 뭐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스페인한테 받은 거잖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 저자는 그거 잘못됐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미국이 식민지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미국이란 나라는 거대한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서부로 가서 다른 나라들이 아프리카 나눠먹고 남미 나눠먹고 아시아에 가서 나눠먹을 동안 미국은 미국 땅에서 있는 그 원주민들 쫓아내고 자기 땅으로 만들기 바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식민지화를 하는 사이에 전 세계 식민지화가 끝났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위를 둘러봤을 때 뭐 그닥 매력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른 유럽 국가들만큼 많은 식민지를 하나로 국가적으로 통합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남미라는 지역에 이제 영향권을 확대하는 정도로 이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 12장을 보다 보면 내부 식민지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 멀로주의 그리고 멀로주의 이후에 이제 20세기 초반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제 시오도 루즈벨트죠 개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멀로주의가 다시 바뀌고 개입주의로 바뀌고 하는 것들을 보다 보면. 지금 현재 2025년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거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질서,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뉴 오더라는 게 무언지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책의 12장을 보면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저자는 더 레스트, 나머지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나머지의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까지 억압되고 눌려있던 존재들이 이제 제3세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이 등장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던 미국과 유럽들의 국가들의 공작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3장을 읽다 보면 우리는 아유 그냥 뭐 식민지배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다가 결국 나라 말아먹고 국가 이상하게 만들었고 했던 많은 존재들이 사실은 나름대로의 거대한 실험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세계의 변화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도들은 유럽의 눈, 우리가 알고 있는 편협한 질서의 눈으로 보면 위험한 시도였고 잘못된 시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적인 질서를 복구하고 자기의 세계관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 보면 상당히 다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저자는 제14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질서 구축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세력, 특정한 문명이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세력, 지금 같으면 서구죠. 서구라는 이 결정적인 역할이 세계 문명을, 세계 질서를 만든 것이 아니고 문명 간의 상호 교류와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오더, 월드 오더, 세계 질서라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질서는 어떻게 되느냐와 에 대해서 이 저자는 한마디로 이제 멀티플렉스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지역별로 각각의 질서들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서로가 교류를 갖게 되는 거고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사실 여기서 좀 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죠. 어쨌든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배적 강대국이 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그냥 거기서 교류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쁘게 말하면 각자의 영향권을 인정하고 그 영향권 속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체계를 이 사람은 당연하게 저자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저자와 저의 생각은 좀 갈렸어요. 저는 영향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의 나름대로 질서라는 것은 그 속에서의 또 다른 패권 관계를 은폐하는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생각이 엇갈립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저자는 강조를 하는 거죠. 미국이 소멸하고 중국이 등장한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그대로 뺏어가는 그래서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체계는 등장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뭐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안 그럴 100%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던 지난 80년의 미국 주도의 패권 세력이 지배하던 이런 것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놓고 보면 매우 독특하고 특이한 점이다라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결국 이 긴 책을 번역을 하고 다 읽고 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다양한 관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몰랐던 지식을 다시 알 수 있는 습득하는 즐거움이 큰 책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반복하거나 주입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례를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빈틈을 다 연결하면 저자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뭐 그러한 거창한 것은 관심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이 책을 그냥 역사책으로 우리가 모르는 세계의 다양한 역사, 과거의 이야기를 알 수 있다, 알고 싶다라고 봐도 재밌어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을 그렇게만 소모하기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세상이 바뀌고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적인 패권 국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같이 걱정하고 우리가 같이 왜 흥분을 하고 좌절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생각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많은 힘을 주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자의 관점이 좀 나이브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견해인 거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또 저자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 책은 이제 북21에서 이제 그레이트 하모니라는 시리즈로 내오는 책 중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년을 어떻게 보면은 국제 질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관련돼서 내가 뭔가 좀 나침반 같은 그러한 존재가 필요해라고 그러면은 이 책을 저는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번역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하고 나면 참 아득합니다. 저희를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책인데 또 하나의 자식 같은 존재를 세상에 내놓는 기분이니까 이쁜 마음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21에서 나오는 그레이트 하모니 시리즈도 보시면 재밌는 책이 계속 나오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